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그런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계속적으로 산 것이 아니고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죽음과 다시 생명을 얻은 사건은 진정한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 부활은 우리가 죽었다가 잠시 후에 다시 살아나서 또 죽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사망 아래 놓여 있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이 죽음이 우리의 장래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놀랍게도 우리가 다시금 생명을 얻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다시금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거나 또 들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것이 정말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그것은 종교적인 어떤 사람들이 종교 생활에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흔히 하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철저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부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부활은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그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부활이 필연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필연적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다가 일정 기간 살고 죽음으로 끝나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영생의 선물을 얻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께 충성과 순종을 보여줌으로써 그는 이 영생을 선물로 받아야 했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아담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는 날에도 내가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아담에게 사망이 찾아왔고, 그리고 아담과 연합되어 있었던 모든 아담의 후손들인 인류가 함께 죄 아래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얻으셨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종교가들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그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자체로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들과 이 부활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왜 그 자체로 중요한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가르침, 유대교의 종교적인 생활이 진리가 아니고 그것은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한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는 거듭남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갔든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기가 전하는 그리스도를 왜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느냐? 왜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그가 고난을 받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신문을 받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화시킨 것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가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부활을 통하여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구원 얻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구원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의 기쁨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과 삶의 실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되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현재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실제적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려고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의 소망을 두고 그것에 얽매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형태가 아니라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이 짧은 삶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부활은 다른 교리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십자가의 교리와 이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죄에 대한 진노의 잔을 다 마셨을 때 그가 자신의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을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멸하여졌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그리스도를 무덤 아래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을 확정해주는 하나님의 표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고 이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활은 십자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부활도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실패로 본다는 것은 아직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파하셨기 때문에 그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은 깊이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영원한 생명이 부활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 이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이 부활을 정말 실제적인 소망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하나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고대 세계에 있어서도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 1세기에 유대와 그리스, 로마 사회에도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은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도 부활에 대한 신앙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종교적으로 살펴본다면 많은 종교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의 그 왕들이 왜 자신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서 그렇게 보존하려고 했습니까? 그들에게는 영원 불멸의 사상이 있었고 언젠가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해서 미라를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동양의 다른 종교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육신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좀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영혼이 다시 부활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사람이 죽고 육신은 썩어지지만 그 영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그리스 로마 세계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고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가야 지방의 맨 남쪽에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런 그리스 로마 세계였습니다. 그들의 관념은 사람이 영적으로는 부활하는 것을 믿지만 육신적으로 부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들은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그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하늘로 오르셨다는 그와 같은 부활의 신앙을 바울이 전했는데 그것을 들은 고린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바꾸어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논리들을 가르침들을 계속 말하게 된다면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논리를 가르침에 대하여서 책망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를 바울이 지금 이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영적인 부활은 믿었지만 육체의 부활은 부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을 때에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힘있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리가 없고 살리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그를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은 것, 그 모든 것이 다 거짓말에 불과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생명을 주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방 종교와 동일한 그런 종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할 때에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립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그것은 그 어느 누구도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자체가 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여전히 죄가 온 세상 가운데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가운데 역사에서 그들을 사망으로 붙들어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그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죽으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죽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그의 죽으심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죽으심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조차도 죄의 권세 아래서 무덤에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데 어떻게 그가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 없었다면 그는 우리의 구주가 될 수도 없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죽음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바로 그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의 십자가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합하여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다시 생명을 얻을 것이란 소망을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부정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것도 구원도 천국도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부활이 없다고,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는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구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머리로는 믿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또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와 같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실제이어야 하고 그것을 참으로 믿는 성도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을 이 4월달 셋째 주일 부활절만 되면 생각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가 죄와 세상과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모든 힘과 신앙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의 교리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앙의 실체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야 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하여서 그가 이야기해 주고 난 다음에 그가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헛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된 것을 믿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 온갖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즐거움을 우리가 끊고 하늘의 소망을 얻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소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망했던 하늘의 그 천국과 영원한 생명과 거룩한 삶이 다 아무 필요가 없는 그런 무용지물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바울의 이 말 속에서 부활의 신앙이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참되고 진실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기가 매우 힘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에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먹어야 하고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자기를 돌보는 그런 모든 육신적인 삶을 믿지 않는 자들과 통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영향을 받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가 하면 이 세상의 물질적인 삶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 물질적인 삶의 영향을 막 받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항상 잘못된 생각이 스며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내 삶에 축복해 주셔서 내가 좀 더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며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방의 종교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해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들은 상상 속에서 죽은 후에 더 나은 세상을 그들은 소망하며 그것을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이나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그런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다음 생을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됩니다. 그들은 결국 물질적인 세계관 속에서 정신적인 만족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결국은 자기의 내면과 이 세상에서의 만족이 그들의 삶에 바라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가져다 주는 구원은 단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자기 만족과 풍요로운 삶을 통하여서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구원은 영적인 구원과 육신적인 구원 둘 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드린 것이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온 인류에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에게서 약속되었는데,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면 아담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을 것이고, 그의 몸도 우리와 같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화롭게 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변화되어가는 그와 같은 삶의 과정을,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는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작정하신 일들을 끝까지 다 이루십니다.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2의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을 보이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화롭게 변화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것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는지를 증거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심을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우리의 의로움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그와 같은 놀라운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하게 된 육신을 입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가 가진 육신이 우리와 같은 그런 육신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화롭게 된 육신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여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문을 닫고 있었는데 문이 닫힌 그 제자들이 모인 방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시고 또 같이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가 어떤 영으로 환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는 세마포만 놓여져 있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 육신이 다시 살아나신 그 육신이 이제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닫혀있는 방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말씀도 하시고 식사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몸,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고 영화롭게 된 육신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이 영화롭게 된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외형의 변화는 아닙니다. 죄와 이 세상의 모든 사망의 영향을 벗어버린 영화롭게 된 우리 주님의 육신은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육신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도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랍비라고 그렇게 부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녀는 예수님을 즉시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그들이 슬픈 기색을 하고 내려가다가 우리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다 설명해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떠나시기까지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과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죽음에서 부활한 첫 열매로 말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입으신 이 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만이 취할 수 있는 몸이 아니라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맞이하게 될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불려 올라갈 때에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인데 그 몸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새로운 영화로운 몸을 입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그가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우리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들은 바로 그것을 실제로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감히 예, 육신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보지 못하고 만질 수 없는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만지고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실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우리의 영혼에 가져오는 지극히 큰 유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고 그것에 이끌려서 우리들은 갈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는 첫 열매가 되시기에 우리도 그와 합하여서 곧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육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믿음의 실제로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오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죽어서 사망의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은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2의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다 제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연약한 인생, 연약한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로 심어주셨을 때에 우리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육신에게 매이고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공로나 자격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와 또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이 사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록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워진 피조물로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탄과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의 유혹에 시달리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서 죄악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러나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거룩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는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가 날마다 자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얽매여서 세상에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삶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매일매일 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이 악한 동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선한 행실을 더럽힐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매일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부인할 줄 알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깨어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